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모든 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국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7일 미 연방정부는 진단계획과 신속반응 프로그램 청사진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새로운 국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 50개 주가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시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해당 계획은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주에서 관리하며 각 지방도시들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문서에 명시됐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는 최후의 공급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가 불량으로 나타난 중국산 진단키트의 사용을 중단하고 모든 주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27일 중국에서 조달받은 코로나 항체 검사 키트에 결함이 있다며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도는 이달 초 중국으로부터 50만 개의 항체 검사 키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관계자들은 진단 키트의 정확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인도 의료연구위원회 ICMR이 이미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CMR은 중국산 진단 키트가 민감도에 있어 매우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중국산 진단 키트의 사용을 중단하고 여분의 키트를 모두 반환하며 주문을 전부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도 뉴델리 주재 중국 대사는 특정 개개인이 중국 물품을 불량으로 낙인 찍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안을 보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조달을 지원한 한국 정부에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에게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서한에서 75만 회분의 진단키트 구매를 도와준 한국 정부와 한국 업체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긴밀한 공조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실행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동맹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분쟁과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주민이 5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내부난민감시센터 IDMC는 연례보고서에서 전 세계 내부난민이 5,080만여 명을 기록했으며 이 중 3,340여 명이 지난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약 4,5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전쟁과 같은 폭력으로 집을 떠나야 했고 500만여 명이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이미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USA Today 신문과 서폭대학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44%의 지지율을 얻어 38%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3%포인트 차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선 것을 고려하면 넉 달 만에 상황이 뒤집힌 것입니다. USA Today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누적 확진자는 28일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5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기 전에 중국이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부 미국 정치인이 바이러스에 대한 자국의 서툰 대응에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베이징에서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려고 시도해도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중국의 노력을 폄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산하 군축연구소는 북한 핵무기고가 확대되고 다변화하면 북한의 핵 사용 기조가 더 대담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확산에 전용되는 자금을 조달했다고 영국의 한 연구소가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이 1988년 이후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이 상위 10개국에 포함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 증대로 동북아시아에서 핵 사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유엔 산하 군축연구소가 경고했습니다. 북한 핵무기고가 확대되고 다변화할 경우 북한의 핵 사용 기조가 더 대담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군축연구소 UNIDIR은 최근 발표한 핵 위험 감축 사용 경로 차단 보고서에서 한반도 내 핵 사용 경로가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직접 언급하면서 북한이 지난 몇 년간 빠른 발전과 정교함을 갖춘 수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려는 일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1년부터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크게 늘어난 점, 핵탄두 위력이 기존의 10킬로톤급에서 140킬로톤 이상으로 급증한 점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TER 개발과 탄도미사일 탑재를 위한 핵탄두 소형화 작업 등도 핵보유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고를 확대, 다변화, 개량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결국 미국과 관계없이 현재의 방어적 핵사용 기조를 포기하고 보다 대담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W76-2 저위력 핵탄두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등의 조치가 북한이 느낄 위협의 정도를 확실히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예기치 않은 갈등을 고조시킨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미국과의 영내 동맹관계, 그리고 각종 외교적 조치들이 동북한의 핵 사용을 제한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치들이 붕괴될 경우 동북한의 군비 경쟁 등을 막을 효과적 지역안보 체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군비 경쟁이 과열되면 더 많은 나라들이 핵 무장을 시도할 것이고 핵 사용 가능성은 고의적이든 아니든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국 통일 문제, 한일 협력의 결핍, 그리고 북일 적대 관계 등 영내 긴장 관계도 핵 사용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대북 제재 상황이 의도와 달리 북한 일반 주민들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정치적 불만과 결합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내 권력 공백으로 이어져 내부 정파의 핵 사용 혹은 주변국들 간 핵 전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핵 사용 가능성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동북아 국가들 간에 고착된 불신과 깊은 불안감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의 대화를 확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미북 정상회담 주제를 미사일 방어, 사이버 위협 등 더 넓은 전략적 문제로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내 미사일 시험 발사 사전 고지 체계를 구축하고 핵 사용에 대한 규범적 금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영내 핵 보유국의 핵 제한 및 비사용, 동맹국들의 영토 내 핵 배치 가능성 차단 공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실현 가능하고 즉각적이며 중단기적인 핵 위험 감소 조치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27일 한국과 북한 사이의 협력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1차 남북정상회담 2주년에 즈음한 V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확산에 전용되는 자금을 조달했다고 영국의 싱크탱크가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이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합동군사연구소는 북한이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핵 대량살상 무기 확산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에 집중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군사협력, 동상과 기념물 건립, 야생동물 밀반입, 근로자 파견, 의료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동남부 아프리카 자금세탁 방지 그룹에 속한 18개 국가에서 대량살상 무기 개발, 생산,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의 확산 금융활동을 분석했습니다. 합동군사연구소의 달리아 돌지코바 연구원은 27일 VOA에 북한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확산 금융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North Korea conducts a variety of proliferation financing activities. The activities are quite broad.
따라서 각국과 각 지역이 어떤 종류의 확산 금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확산 금융 활동 중에서 수익 창출 수단에 집중하면서 군사협력을 중요한 예로 제시했습니다. 18개 해당국 중에 앙골라,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 11개국이 북한과의 군사협력 관계 유지가 확인되거나 의심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냉전시대부터 시작된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군사협력이 무기 거래의 범위를 넘어 군 경찰 인력의 훈련 제공, 무기체계 정비 유지, 무기체계와 부품 생산 공장 건설 등까지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아프리카가 역사적으로 유난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만스테 창작사 산하 만스테 해외 개발회사 그룹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앙골라,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등에서 대형 기념물, 박물관, 정부 건물 건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보고서는 동남부 아프리카에서는 의료 서비스와 건설업에 가장 많은 북한 해외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야생동물 밀매를 또 다른 확산 금융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 밀거래는 북한 외교관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지적하면서 확산 금융 노력과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에서 대사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10개의 북한 외교 공간 중 절반이 앙골라,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등 5개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에 존재하고 짐바브웨에는 북한의 무역대표부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대사관이 주재하는 국가가 특히 위험하지만 북한 외교 공간이 없는 지역도 확산 금융에 취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인가받지 않은 지역에서도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 관여, 금융기업 네트워크 설립 촉진, 자금 이동 등의 불법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돌지코바 연구원은 북한의 확산 금융활동이 지역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what we decided to highlight i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what are the consequences to the region of that kind of activity. And
동남부 아프리카에서 북한의 확산 활동의 범위가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수의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불법 야생동물 거래, 현금과 귀중품 밀수, 사이버 범죄 등 불법 확산 금융 활동을 통해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의 공식적인 경제로부터 자금을 빼돌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야생동물 밀수는 환경과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고 북한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의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확산 금융과 연계된 해당국의 금융기관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의 대상이 돼 미국 금융망에 접근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고위험 감시 대상국 목록인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이 1988년 이후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 등 아시아 4개국이 상위 10개국에 포함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군비 지출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27일 공개한 2019년 세계 군사부문 지출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국가들의 군사비가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프리는 지난해 전 세계 군비가 총 1조 8,170억 달러에 달했다며 이는 1988년 이후 최고액이며 연간 증가율도 2010년 이후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7,320억 달러로 전 세계 지출의 38%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2,061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면서 지출 2위에 올랐고 3위인 인도는 711억 달러로 6.8% 증가, 4위인 러시아는 6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늘었습니다. 일본은 전년 대비 0.1% 줄어든 476억 달러를 기록해 9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전년 대비 7.5% 증가 439억 달러를 기록하며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 분류한 호주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259억 달러를 기록하며 군비 지출 세계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상위 15개 나라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5개 나라가 포함됐다며 이들이 전 세계 군비 지출의 27%인 5,023억 달러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평균 4.8%가 늘어나는 등 1989년 이래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2010년부터 10년간 51%의 최대 증가폭이며 특히 중국은 지난해 역내 국가들의 군비 지출 총액의 51%를 차지하며 10년 전 36%와 비교해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시몽 웨즈맨 시프리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내 군비 증가는 고조되고 있는 역내 위협 인식과 긴장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뚜렷한 국제구조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Lack of clear mechanisms where you can discuss the problem.
웨즈맨 선임연구원은 중국을 제외한 역내 국가들의 군비 지출 증가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상설 안보기구는 없지만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과 연계해 직접적으로는 중국, 간접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역내 패권 경쟁을 강화할 전망이라는 설명입니다. 웨즈맨 선임연구원은 역내 동맹들의 군사비 지출 증가와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과의 상관관계를 묻는 VOA 질문에 미국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pends 3.4% of its GDP on the military.
미국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맹들이 2% 이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사비 지출이 증가했어도 미국은 더 분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군비 지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웨즈맨 선임연구원은 전 세계적 군비 지출 삭감은 세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중국 등 일부 국가가 증가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히려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some countries are forced to spend less and others to spend as much as they did before or more that may change the balance of powe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유가 하락이라는 변수를 겪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군비 지출 삭감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의 향후 행보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입니다. 시프리의 이번 보고서는 1949년부터 2019년까지 각국의 국내 총생산 GDP와 전체 정부 지출 등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북한은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이번 보고서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더 타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조정하고 타협했다면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한국 정부도 더 타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길어지면서 강제 무급휴직에 처하게 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한국 정부가 선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전달된 한국의 제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논평하지 않는 것이 정책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우리의 오래된 관점은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퍼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일종의 인포데믹, 즉 가짜뉴스 유행병이라며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동선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북한 매체들이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이후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 자신의 명의로 고령자들에게 생일상을 전달했고 다음날 시리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지난 26일엔 삼지연시 근로자들에게, 다음날인 27일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일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고 전했고, 28일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 위원장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런 사실들을 거론하며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지난 15일 태양절 때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데 대해 올해 김일성 생일과 관련해 경축대회, 경축위원회, 중앙보고대회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인해 취소됐다며 금수산 참배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참배 불참이 특이 동향이 아니고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으로 보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공개 활동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올해만 해도 김 위원장에 대한 미식별 기간이 21일도 있었고 19일도 있었다며 김 위원장이 보름 넘게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특이 동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평양에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보평가의 과정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 의료진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확인된 바가 없다며 북한 내부에 이상 징후가 포착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평양 내 사재기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평양 내 물가를 놓고 여러 설들이 있고 일부 올랐다는 얘기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선 인포데믹, 즉 가짜뉴스 유행병으로 볼 수 있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촉발했던 첫 언론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미국 CNN 방송 보도에 출처가 된 것은 데일리 NK 보도인데 북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땐 가짜뉴스에 해당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묘향산 지구 향산 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았고 김만유 병원 의사가 수술에 참여했다고 지난 21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현철 장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향산에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향산 진료소는 보건소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시술이든 수술이든 김만유 병원의 의사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의 향상된 정보 능력을 강조하며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고 거듭 자신 있게 답변한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 간 화상회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G20,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 국제 공조를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한 사례를 거론하며 화상회의 개최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현철 장관입니다.
지금 현재 통신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이도훈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전화협의를 가졌다고 한국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두 나라 북핵협상수석대표인 이들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문제와 관련해 특이 동향이 없다는 정보평가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에 그의 상태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들이 북한 내부 정보를 파악하는 방안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카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문가들이 북한 지도자를 추적하는 방법이라는 영상 클립을 통해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 내부 정보를 추적하는 수단들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성사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추리하기 위해 위성사진의 패턴을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들이 위성으로 주목하는 장소로 평양 봉화진료소와 원산의 기차역을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전용 병원인 봉화진료소 외부에 김 위원장의 차량과 의전 차량들이 위성사진으로 목격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원산의 한 기차역에서 김 위원장 전용 열차가 목격된 점을 꼽았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북한 내부 정보의 출처로 관영 매체를 지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북한 매체의 김 씨 일가의 미덕에 대한 긴 사설들이 실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예정에 없던 항공편의 평양 운항에 주목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아야 했다면 전세기를 통해 외국에서 의사들을 북한에 입국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보도는 위성사진, 관영 매체, 항공편 추적 등 어느 하나의 정보 출처로 김 위원장의 상태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며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소식통과 인적 정보망에 의존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평양지국장을 지낸 진리 우드로 윌슨센터 국장은 북한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의존할 수 있는 정보 출처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Looking at state media very closely, looking at satellite imagery to try to get some clues, trying to work intelligence sources. Those are really the only
북한 관영 매체를 자세히 살피고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노력하며 기밀 정보를 갖고 있는 취재원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북한 내부 정보의 유일한 출처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지도부 연구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 켄고스 국장은 북한이 위성을 통해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성 사진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getting what North Korea wants to show you.
김 위원장의 건강이나 지도자와 관련된 정보는 핵심이고 외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또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 과거와 다르게 보도되는 것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이마저도 북한 내부의 변화를 가늠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주석 사망 전에도 관영 매체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만약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북한은 정보 차단을 할 것이며 이를 외부 세계에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말에 열리는 이 연례 행사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17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이 한국의 탈북민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연례 행사인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지난 26일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개최되는 이 행사가 올해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공공장소 내 사람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17년 만에 처음으로 인터넷상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됐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27일 열린 온라인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금 세계는 혼란과 혼동을 초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과 씨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world is now gripped in this global pandemic which has caused such turmoil and confusion. We're unclear about the health of Kim Jong-un and the regime is more intent than ever in restricting information.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정보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숄츠 대표는 탈북민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탈북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많은 성취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What you have accomplished by being the light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by sending information in by all means possible, by rescuing your loved ones, by forming your own political party, and seeing Tae Young-ho and Ji Sung-ho become members of the assembly.
또한 탈북민들 스스로 한국에서 정당을 만들고 태영호, 지성호 두 사람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것도 고무적이었다는 겁니다. 숄츠 대표는 이런 활동을 통해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북한 정권이 얼마나 부패하고 사악한지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복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있어서 탈북민들의 역할이라는 세미나를 시작으로 북한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탈북민들의 커지는 영향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북한 자유연합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 주민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북한 주민들의 기아와 영양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북한에 미칠 영향과 북한 경제와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같은 행사들은 자유북한TV, 북민전TV 등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진행됩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2004년부터 해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북한인권 관련 행사입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세상에 알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행사는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됩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이유로 일부에서 인권 탄압과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비판했습니다. 감염병과 관련한 각국의 제한 조치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구실로 각국 정부가 인권을 침해하고 위반하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비상조치가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국민을 통제하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무기가 돼서는 안 되며 오직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But the emergency powers some governments have adopted should not be used as a weapon to quash dissent.
바첼레트 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해 각국 정부가 공중 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공식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추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비례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한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권 보장, 고문과 자의적 구금 금지 등은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첼레트 대표는 감염병 대응을 이유로 공권력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olice and security forces in some countries have used excessive and sometimes lethal force to make people.
여러 지역에서 경찰 등 공권력이 주민들의 이동 제한과 통행 금지령 준수를 위해 과도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물리력이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에 종종 자행됐다고 우려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조치 위반에 대한 일부 정부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도 비판했습니다.
Shooting someone for breaking a curfew because they are desperately searching for food.
단지 음식을 구하기 위해 통금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며 구금하고 학대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위법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또 당초 인명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들이 부적절하게 적용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국은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각국의 비상 예외 조치와 관련해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은 각 정부가 공중 보건을 위해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어도 이동과 표현, 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지만 반드시 특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조치는 국내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적, 경제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명시된 근거에 부합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례하며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팬데믹이라는 예외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 권한이 필요하지만 법치주의가 준수되지 않으면 팬데믹 자체보다 더 오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권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 등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른 속도로 인권 위기로 바뀌면서 인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가 전염병과 무관한 목적을 위해 억압적 조치를 택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의 신종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 물품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달째 북중 접경지역에서 대기 중입니다. IFRC는 일부 의료물품은 온도 등 보관상태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이 이달 말 이전에 북한에 도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RC 아시아태평양 지부는 대북 지원 물품이 당초 예상대로 이번 달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가운데 하나는 주요 물품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전 과정에 걸쳐 품질과 효과적인 보관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의료 물품들은 특정 온도에 특별한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IFRC의 최우선 과제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5월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적외선 체온계 1000개,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검사기에 들어가는 시약 만 세트 등을 북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해당 물품은 지난 3월 말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에 도착했지만 한 달째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제봉사단체 이그니스 커뮤니티의 공동설립자 조이윤 씨는 지난 20일 열린 화상토론회에서 대북 지원 의료 장비가 한 달 전 북중 국경 지역에 도착했지만 언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이윤 씨는 의료용품뿐 아니라 기본적인 식량과 생필품이 실린 컨테이너들이 북한으로 운반되기를 기다리며 국경 지역에 여전히 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난달 무역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품은 단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의 수입 품목도 크게 줄었는데 두 나라가 전력 에너지를 수출입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27일 공개한 무역 세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거래한 품목은 총 177개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양국 간 수출입 액수뿐 아니라 거래 품목의 숫자 역시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겁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의 경우 단 8개 품목이 거래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에서 2월 북한의 수출 품목이 모두 78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미치기 이전에는 북한이 매월 200에서 300개 품목을 중국에 팔아온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은 금액이 많은 순서로 전력과 화학품, 인곳, 기타 방직용 섬유,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 등이었습니다. 이 중 전력이 34만 3천 달러어치 수출돼 전체 대중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앞서 해관총서는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출액을 61만 6천 달러, 대중 수입액을 1,803만 1천 달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 월 평균 수출입의 약 20분의 1 수준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 품목은 모두 169개로 이 역시 전달에 1,443개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여온 상위 5개 품목은 대두유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시트, 기타 담배 대용물, 기타 파뮤, 전력 순이었습니다. 금액은 대두유가 386만 달러였고 플라스틱 관련 제품과 담배 대용물이 각각 192만 달러와 191만 달러였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지타운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소비재 품목에 대한 수입을 크게 줄인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Interesting thing here with this March data is typical North Korean imports of a lot of consumer goods.
일반적으로 북한이 수입해오던 곡물과 설탕, 담배 등 소비재 품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들 품목이 생필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물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현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한 대중 수출입 감소가 예상보다 훨씬 큰 점에 주목하며 의외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it is a bit of a surprise. The surprise is that it continued to fall even further. I had thought probably by the end of March.
1, 2월 북중 무역이 큰 폭으로 떨어진 만큼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자료에는 북한의 최대 대중 수출품이 전력으로 나타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품목에 이름을 올린 것도 전력으로 드러나 어떤 배경에서 전기가 수출되고 또 동시에 수입됐는지 주목됩니다. 이 기간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전력 양은 854만 5,740kWh였고 수입한 양은 864만 6,361kWh였습니다. 수출과 수입의 양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금액은 북한이 수입을 통해 지불한 액수가 78만 8천 달러로 수출했을 때의 34만 3천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중국에 전기를 팔았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전기를 싸게 팔고 반대로 비싸게 사왔다는 점도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과 중국이 합작으로 운영 중인 수력발전소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중국이 합작으로 운영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들여오면서 이를 수입으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 뉴스 함자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존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존 김씨의 여섯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존 김씨가 김씨와 수년 전부터 관계를 갖고 있는 한인교회에서 설교하는 날입니다. 김씨 집에서 2시간 남짓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아침 일찍 출발했고 도착하자마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포에도 됩니다.
아, 네, 거의 언제 설교?
설교 마지막 끝에 거의 할 겁니다.
아, 설교 파워포인트는 있으세요 혹시?
로마서 3장?
아마 넣으셨을 거예요.
아, 넣으셨을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설교에 필요한 영상을 건네주는 등 조금 분주한 모습이더니 교인들이 하나 둘 들어오니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비 다 하셨어요?
성령님한테 맡깁니다.
뭐 이것저것 파워포인트도 만드시고.
아, 예. 파워포인트는 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예. 오늘 설교 주제가 뭔가요?
아, 하나님이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 아 설교 제목.
간증도 좀 하시나요?
간증은 사실 없는데 이분들 다 들었습니다. 간증. 네, 이분들하고 저희 수련회도 많이 제가 작년에 3일 동안 수련회 그 간증 그 섞어서 이렇게 제가 이거 수련회를 했습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인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네요.
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잘 몰라요. 네, 안녕하세요.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던 김씨, 예배가 시작되고 강단에 올랐는데요. 준비한 내용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여라. 내 나라여 내게 길을 빌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 내 공유를 마음에 주옵소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2007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온 40대 탈북 난민 존 김 씨.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온라인 강의로 신학 공부를 처음 시도했었지만 정착 초기 가족의 생계를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1년 반 만에 그의 뜻을 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다시 마음을 먹고 8년 만에 목사가 됐습니다. 평탄치 못했던 여정 때문이었을까요? 인생길을 돌고 돌아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기독교 목사가 되던 김 씨는 당일까지 번민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에 많은 사람 왔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많았어요. 목사 안수 받는 날에 담임 목사는 갔고 그리고 새로 제가 같이 공부는 했지만 신학교 먼저 졸업한 그리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데려왔어요. 그분이 담임 목사.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막 목사에서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목사를 할 만하겠나. 막 별난 생각을 다 들었습니다.
당일에?
당일에도. 그런 마음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안수 받으면 예배하는 시간이. 그래서 힘을 얻었어요. 그 기쁜 마음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속으로 많이 울었죠. 그 기도할 때도 울고.
혹여 나의 욕심으로 뛰어든 건지 앞으로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순간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런 마음도 잠시 두 손을 다시 모았고 기쁜 마음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당시 조선족 교회에서 함께 일하던 담임 목사가 갑작스럽게 그만뒀고 새롭게 부임한 담임 목사와 함께 조화롭게 일하는 것이 큰 도전이었다고 말하는 김 씨.
나는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나는 목사인데 부목사로 돼 있는데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뭐 내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이분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좀 더 살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분이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나가라. 저를 나가라는 겁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막 탈자들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탈자를 며칠 돼서 데리고 나가라 말하라 막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시간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기도를 하고.
기도와 고민 그리고 믿고 따르는 분의 조언을 듣는 등 김 씨는 목사 안수 1년 만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사역자로 처음 10년이란 시간 동안 열정을 쏟았던 곳을 떠나는 마음이 적잖게 슬퍼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평온과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다고 김 씨는 회상합니다. 기독교 목회자로서 자신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비중을 두지 않는 만큼 힘든 시간은 금방 회복됐다고 말하는 김 씨. 그러나 수년 전 사랑하는 아들이 겪었던 갑작스러운 사고는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이들끼리 바깥에서 나무꽃을 뿌리려고 했어요. 어두운데. 그때는 잘 어두웠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서 야 어두워지는데 집에 빨리 다 들어와라. 안 들어오고 계속 놀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설교 준비해서 앉았어요. 와이프가 바깥에서 아이가 울어요. 우리 와이프 나가봤는데 이하단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 생겼고 우리 무슨 일이 생겼고 우리 와이프 기차입니다. 나가는데 먹물이 기차죠. 나무꽃이 아직도 있어요. 가라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그때 당시 나무꽃이 안락이 있는 것 몰랐죠. 씻고 우리 와이프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여기 병원에서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급차에 우리 아이를 옮겨싣고 우리 와이프 그 뒷차에 따라서 지금 저기 대학병원으로 갔죠. 뒤따라가서 가니까 수술을 했는데 나무꽃이가 이런 게 있다. 곡막까지 다 깼어요. 나무꽃에. 그 먹물이 다 나왔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셋째 아들이 형과 함께 밖에서 놀다 눈동자가 나뭇가지에 깊이 찔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끔찍했던 사건, 가족 모두의 마음을 찢어놨지만 무엇보다 어린 아들에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위에 동공을 깎아낸 데다가 이식에 열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수술을 11번 했어요. 아마 이제 다음번에는 지금 날짜는 아직 그때는 정확히 자리를 안 잡았는데 아마 이 인공문을 열라고 그렇게 시카고에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미주도 일러주고 세계적으로 일러주는 의사거든요. 안과 의사. 이분이 말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네요.
어린 나이에 한쪽 눈에 시력을 잃게 된 아들을 보며 김 씨는 함께 놀았던 큰아들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어 더 괴로웠습니다. 좀 더 조심을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지만 김 씨는 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11번의 수술이 이어지는 동안 만약 우리 가족이 북한에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하며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 수술비가 보통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북한에서 만날 자애들이 이런 일이 있어도 수술을 엄두도 낼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너무나 하는 게 감사합니다.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보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보험을 이용해서 제하고 그럽니다.
가족 수 대비 가계 소득과 비교해 낮은 소득의 가정에게 주어지는 의료 혜택 메디케이드로 수술비를 거의 내지 않고 수차례 어려운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사고 이후 학교 생활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김 씨와 김 씨의 아내는 교사가 집으로 와서 개인 지도를 하는 학습으로 아들의 학업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두통에 시달리고 시각장애로 앞으로도 삶에 큰 불편을 겪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에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희는 1년에 두 번 놀려고 합니다. 네, 3월이 지금 계획이 다 세워놨어요. 어제까지 뭐 배, 크루즈 또 다 물고 그랬다며. 택스 보고 왔으니까. 네. 아이들 잘 그때 되면 아이들하고 시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이면 아이들하고 같이 또 야외에 놀러 갑니다. 그러니까 야외 캠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적인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지금 선교를 지금 같이 가려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데 단기 선교를.
평소 아이들에 대한 모든 일은 아내가 도맡아 하고 있지만 미국민들이 1년에 한 번 받게 되는 세금 환급 덕에 매년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여름 남미로 아이들과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존 김 씨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존 김 씨의 사회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광장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비오의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비오의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육류 가공 업체를 재가동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 사태로 식품 공급이 악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육류 가공 공장의 재가동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행사에서 미국의 대형 식품 회사인 타이슨 푸드사의 부채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타이슨 푸드사는 코로나 사태로 육류 가공 공장이 폐쇄되면서 미국 식품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타이슨 푸드사의 노동조합은 트럼프 행정부가 식품 공급망이 붕괴에 이르기까지 의미 있는 안전조항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돼지와 가금류에 신경 쓰는 만큼 근로자의 생명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국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7일 미 연방정부는 진단계획과 신속반응 프로그램 청사진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새로운 국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 50개 주가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시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해당 계획은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주에서 관리하며 각 지방도시들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문서에 명시됐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는 최후의 공급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가 불량으로 나타난 중국산 진단키트의 사용을 중단하고 모든 주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27일 중국에서 조달받은 코로나 항체 검사 키트에 결함이 있다며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도는 이달 초 중국으로부터 50만 개 항체 검사 키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관계자들은 진단 키트의 정확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인도 의료연구위원회 ICMR이 이미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CMR은 중국산 진단 키트가 민감도에 있어 매우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중국산 진단키트의 사용을 중단하고 여분의 키트를 모두 반환하며 주문을 전부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도 뉴델리 주재 중국대사는 특정 개개인이 중국 물품을 불량으로 낙인 찍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안을 보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및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조달을 지원한 한국 정부에 감사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에게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서한에서 75만 회분의 진단키트 구매를 도와준 한국 정부와 한국 업체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밀한 공조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실행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동맹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올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USA Today 신문과 소속대학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44%의 지지율을 얻어 38%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3%포인트 차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선 것을 고려하면 넉 달 만에 상황이 뒤집힌 것입니다. USA Today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누적 확진자는 28일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5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기 직전에 중국이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이상 4월 29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